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Let us all pray. Loving Father God, thank you so much for this wonderful day. The beginning of this new year, we thank you, Father God. Father God, we all have come here because you called us. You said to us, my children, it's time to wake up. You told us it's time to get up and to come serve me. It's time to get up and come here and listen to what I have planned for you, not just today, but for the rest of this wonderful year. And Father God, we heard you, and we are here today. Father God, we're ready to listen to what our number one priority is going to be this year. We're ready to hear what wonderful things you have in store for each and every one of us. As we ended 2019, there were many things that we had difficulty with. There were many challenges, many hardships. Some of us had a hard time with our business, with our jobs, with our families, with our wives, with our health, with our children. Father God, with each of those difficulties, you never left our side and continue to guide us and counsel us, Father God, with the Holy Spirit. And this year, as you show us how we're going to get over those hardships, get through those difficulties, get well and be cured and healed of the health problems. Father God, we're excited to know what we can do to make sure that one more person in this world can receive the gospel, the good news, the message of our Lord Jesus Christ. Amen. Father God, we are so blessed. We're blessed not just by the things of this world, but we're blessed because we're special. We have been chosen. We have been selected. We haven't just been selected just to say, hey, we're children of God. No, we've been selected by you, Father God, to receive an opening up of our spiritual eyes, to be able to hear the words, the godly words and instructions that you have given to us, Father God. Because the body that we live in, it's fragile. The body that we have right now, it's just temporary. Whether we live 20 years, 50 years, 80 years, 120 years, it's just temporary. But the life that you promised to each and every one of us, that's eternal. That's forever with you at your right hand in the kingdom of heaven. And Father God, for that blessing, we thank you so much and we glorify your name. Father God, we have sisters, we have brothers who are not with us today. Some lay in bed, ill, without strength, fighting their spiritual fight along with their physical fight. There are some who have turned your backs to you, Father God. Father God, at this time, we, all of us sitting here today as the body of our Lord Jesus Christ,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we pray for them. We pray for their healing. Not only their physical healing, we pray for their mental healing. We pray for their spiritual healing, Father God. We pray for their emotional healing. We pray for a complete 110% healing, Father God, for each and every one of our brothers. Father God, remember them right now. Remember them right now. Let them also know that you are thinking of them right now. Let them know that they are special to you, Father God. And Father God, we pray that soon they may once again join us in this body of Christ in this church, Father God. Father God, today we have our minister Chung who will share with us your message, your words, the pursuit of happiness. Father God, we all want to be happy. We all want to be joyful. We want to have thankfulness every moment of our lives. And Father God, today through your words, we pray that we can learn the secret to attaining that goal, Father God. We ask you to guide the words of our minister today so that those words just don't lay upon ears that are deaf. Father God, we pray that those words will dig deep inside each and every one of our hearts. We pray that those words will just take root and make sure that it changes each and every one of our lives so that in everything as great and as little and small and insignificant that we may find in every single one of those circumstances and situations and things, we may find joy and happiness, Father God. Father God, we thank you and we just want to glorify you, Father God, through this worship, through this prayer, and our praise. For you are deserving of all glory, Father God. And we pray all of this in our Savior, Jesus Christ's name. Amen.
Hallelujah.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13장 44절 4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야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 술을 먹나? 허구한 날 교회 나가고 세상 재미를 보기나 하나? 참 딱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마 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거예요. 좋은 날씨에 허구한 날 교회나 가서 앉아있고 세상을 즐기지 않으니까 아마 딱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지? 예수 안에 있는 이 행복을 모르니 말이야 참 안타까워. 서로 상반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 말이 맞나? 모든 사람은 저마다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동시에 인간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행복을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집착하고 있지만 실제로 행복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행복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행복관에 잘못 때문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이런 문제들의 정답 대신 오답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 작가는 젊은 나이에 43세라는 그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일찍 떠나간 그런 작가였습니다. 이제 이 모파상의 작품 중에 목걸이라는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학창시절에 아마 다 들은 이야기일 겁니다. 이 주인공 마틸드는 아름다운 여성이지만은 가난한 처지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추구합니다. 남편이 하급 공무원이라 경제적으로 참 그 생활이 어려운데도 늘 생활에 불만투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장관 관저에서 열리는 그 파티에 초청장을 하나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초청장을 보는 순간 짜증을 냅니다. 입고 갈 옷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은 할 수 없이 몰래 오랫동안 이렇게 숨겨서 그 돈 400프랑을 내놓고 자기 아내에게 줍니다. 이제 그 아내는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옷을 삽니다. 멋진 옷을 샀는데 그런데 이제 옷은 해결이 됐지만은 이거 액세서리가 문제예요. 투정을 부리다가 친구를 찾아가서 이제 값비싼 목걸이 하나를 빌리게 됩니다. 덕분에 파티에 참석한 그녀는 사람들 앞에 정말 멋지게 차려입고 그 값진 목걸이를 하고서 그 미모를 뽐냅니다. 그런데 그만 그 목걸이를 잃어버립니다. 이 마틸드는 깜짝 놀라서 파리 시내를 샅샅이 이제 뒤져가지고 똑같은 그 목걸이를 구하지만 무려 그 목걸이 값이 36,000프랑입니다. 친구에게 숨긴 채 전 재산을 털어 빚까지 내서 똑같은 목걸이를 사다 줍니다. 그리고 그 마틸드는 빚을 내고 그걸 샀고 전 재산을 다 털어 산 거니까 이제 그 빚을 갚아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온전히 빚감대만 허드레일을 하면서 죽을 고생을 10년 동안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납니다.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때 그 비밀을 그 친구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예, 그건 500프랑짜리 짝퉁이었어. 그 말을 들은 마틸드가 얼마나 황당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소설은 빈 껍데기, 가짜 행복, 짝퉁 행복, 그 짝퉁 행복에 속아서 고생만 하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을 풍자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속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도 우리 자서 형제가 그 핵심을 얘기하더라고요. 예. 우리 전도자님도 아까 기도하실 때 그 핵심을 오늘 말씀의 핵심들을 다 모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이렇게 다 감동을 하셔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 같아요. 전 이런 것이 순간순간 느끼는 게 참 너무나 놀라워요. 그리고 어떤 때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을 거예요. 아, 하나님 두려워진다고 말이에요. 왜? 너무나 정확하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제목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놓고 말씀을 증거할 때 마음의 부담감이 없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굳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내는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회복하는 그 병원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는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라는 걸 갖고 말씀을 증거해? 한쪽에선 그러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 연약한 모습으로는 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야, 말씀을 증거해.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증거해.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시간에 이 단에 서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은 창조주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의 그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 비유는 보이지 않는 영적 원리, 인생의 원리를 쉽게 표현한 것이에요. 두 가지 비유 모두 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고 표현을 해요. 동일한 내용이에요.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과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로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성경의 배경은 고대 이스라엘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 시대에는 은행이 없었고 전쟁이 잦았습니다. 따라서 보화를 보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은행이 없기 때문에 그 보화를 보관하는 방법은 가장 흔한 방법이 그냥 땅에 파묻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보관하다 보면은 정작 주인이 죽거나 또 실종되어 잊혀지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일하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일하던 그것을 덮어두고서 누가 볼까봐 덮어두고서는 가서는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그 밭을 삽니다. 왜? 그 밭을 왜 살까요? 예? 보화가 있으니까, 값진 게 있으니까, 내가 그 팔자를, 그 인생의 내 팔자가, 바뀔 수 있으니까, 내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천국은 너무너무 귀중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값진 진주의 비유인데 44절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삼느니라.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다니다가 어느 날 최상급의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귀한 것이라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너무 귀한 것이라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꼭 소유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비유를 수도 없이 많이 읽고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말씀하실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 천국의 가치를 너무나 소홀히 생각하지 않나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천국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양면성을 가진다는 사실이에요. 천국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 그거 죽어서 가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세 천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천국의 일면에 불과합니다. 내세 천국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은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사망도 없이 기쁨과 복락으로 영원히 사는 나라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 지상에도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현세 천국, 마음의 천국입니다.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마음속에 이처럼 이루어지는 천국인데 내세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이에요. 그 영생을 미리 맛보는 것이 현세의 천국, 마음의 천국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실지 몰라요. 내세 천국이나 현세 천국이나 이 두 가지는 본질상 같은 것이에요. 그 핵심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인 것이에요. 그 통치권이다 하는 것이에요. 내세 천국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처럼 현세 천국은 내 마음속에 오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는 나라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사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현세 천국이에요.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이 천국을 이루는 것은 내 마음에 이루는 것인데 이것은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 아내가, 내 딸이, 내 아들이, 물론 그 가정의 행복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 영생의 이 축복, 이 행복,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러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정말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속에 오시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그럴 때 참 행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행복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감추어져 있는 보화처럼 멀리 있는 진주처럼 그래서 먼저 발견한 사람이 소개해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다는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복이 옵니다. 맨 처음에는 아 이게 정말 그런가? 아 예수 믿으면 뭐 복이 온다는데 정말 그런가? 긴가민가 하지요. 일단 예수를 만나고 체험하게 되면은 정말로 행복이 여기 있구나 하고 깨달으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예수 믿고 처음으로 영접하고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땠습니까? 그 기쁨이. 여러분들 그 기쁨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그때 1월 달이었는데 1월은 한국 1월 얼마나 춥습니까? 효창동 그리스도교에 그 세례조가 꽁꽁 얼어서 그걸 이제 얼음을 깨고서 그 안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아, 처음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차갑고 추운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참 마음이 막 불탔었어요. 근데 발목이 딱 차가운데 그 물 속에 온몸이 다 잠기고 그 다음에 딱 올라오는데 몸이 그냥 후끈후끈하고 얼마나 기쁜지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기쁨. 그렇게 추운데도 몸에 열이 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 현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상황에 그 환경에 끌려 다니면은 그것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초월한 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래스카는 지금 미국의 한 스테이트이지만은 본래는 러시아의 영토였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를 주고서 그 땅을 샀습니다. 땅이라기보다는 그때 볼 때는 뭐 얼음덩어리였죠. 아무 쓸모없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러시아도 미국에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의회는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그 얼음 창고를 쓸모없는 그러한 것을 샀다고 얼마나 맹비난을 퍼부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석유와 천연가스가 얼마나 많아요. 미국 본토 전체의 50%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양을 알래스카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고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전략적으로 군사 전략적으로 매우 매우 중요한 땅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러시아는요, 그 알래스카를 팔아놓고서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지 모르죠. 군사 전략적으로 아주 요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상에 속한 알래스카의 가치가 그럴진데 천국의 가치는 형연할 수 없는 크나큰 그러한 가치인 것이에요. 당장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 가치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목숨조차 던져서라도 얻어야 하는 최상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도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천국의 가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행복하고 내세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한 행복이 그럼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구원과 영생입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뭐 많겠죠. 부족한 소유? 열악한 조건? 아닙니다. 몇 가지 질문만 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면 당연히 행복한가요? 아니죠. 그럼 가난한 자면 불행한가요? 그것도 아니죠. 물론 소유가 많고 조건이 좋으면 편리합니다. 그러나 편리한 것이 곧 행복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최대의 원수는 죄와 사망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본래 인간이 선하게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해 놓으셨지만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불행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구체적인 어떠한 그 범죄 행위 그 이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상태를 가리킨 것이에요. 그것을 죄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어요.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 상태를 갖고서 살다 보니까 욕심부리고 또 생각이나 말과 행동으로 구체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영혼에 이런 죄가 있으면은 그 영혼이 행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비유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죄는 영혼의 녹이에요. 금속에 녹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마비되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금속에 녹이 쓸면은 결국에는 그게 부식되어서 사라지는 것처럼 죄는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은 단순히 육체가 죽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 영혼이 먼저 죽습니다. 영적인 사망이 먼저인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망은 그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후에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 들어가서 그 고통 속에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하늘나라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옥의 그 광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가 안 믿어야 하는가 그런 혼돈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계시록에서도 장래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고 믿지 아니하고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전도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에요. 권면해 드리는 것이에요. 초청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망하게 되면은 그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내세 천국인 그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그 나라의 소망 두고 살자 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존재는 불멸입니다. 다만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최대 원수는 무엇이라고요? 죄와 사망입니다. 예, 죄와 사망이 최대 원수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시지만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과 또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신한 것임을 증명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넣느니라.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란 뜻이지만은 사실은 삶의 그 길이보다는 질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장차 내세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의 평안이 있는 사람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평안이 없게 되면은 늘 불안합니다. 쫓깁니다. 내가 내일은 또 어떻게 살지? 내일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가장 큰 행복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이 참 행복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내세 천국 이전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는 영혼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같이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 영생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영생의 기쁨을 미리 맛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긴가민가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숫자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영생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보았기 때문에 우린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삶은 관계의 연속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인간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조사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악에 바쳐서 싸움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을 모아서 조사해 보았더니 코브라보다 더 강한 독성 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반대로 서로 웃으며 즐거워하는 사람의 뇌를 조사해 보았더니 독성을 중화시키고 웬만한 암세포는 넉넉히 죽일 수 있는 호르몬이 대량 분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독소를 뿜고 사느냐 아니면 좋은 호르몬을 뿜고 사느냐는 사랑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의 관계에는 용서와 섬김과 나눔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용서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용서하게 되면은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도 풀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섬김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지금 43절 그 전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요, 38절 42절에 보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그 어떤 사랑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구약 시대 때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 복수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복수의 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으라는 그러한 것이 그 구약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너희들이 다 들었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원수를 더 사랑하라 그랬어요. 왼쪽 뺨을 치면 오른쪽도 대어 돌려대라는 거예요. 겉옷까지 요구하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주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복수, 보복하는 그러한 법이었어요. 그런데 좋게 얘기하면은 책임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면은 그 잘못한 것만큼의 책임을 져라 하는 책임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것을 모두 폐지한다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 용서와 섬김과 사랑의 법이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5장 38절 45절 말씀이 그 용서와 섬김과 사랑의 법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에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섬기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눔의 사랑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예, 여러분들 이러한 기쁨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받을 때보다 줄 때가 얼마나 기쁩니까? 마음이 흐뭇하고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는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요, 나눔의 그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에게 자꾸 퍼주게 되면은 그 독이 비워야 되는데 그 독이 넘쳐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주변에서 이러한 삶을 사는 분들의 그 신뢰를 지금 똑똑히 눈으로 목격하고 있어요. 사업이 지금 너무너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남에게 베푸는 사랑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계속 하니까 그 베품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주변에서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누는 것 주저하지 마세요. 나누는 것은 있는 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합니다. 없는 가운데에서 내가 쪼개서 남에게 섬길 때에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채워주신 것을 저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행복에 동참하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행복을 추구해 오셨을 텐데 여러분들 지금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 모두 아멘 하셨습니다. 예, 참 그러기 쉽지 않은데 정말 다 아멘 하셨어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예, 바로 그 주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그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지금도 앞으로도 또 영원히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주 안에서 풍성한 참 행복을 누리며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 참 행복을 저희들은 누리기를 원합니다. 가식 없이 내 자신에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늘 주장해 주시어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그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